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63번 메시지 은혜를 물려받음. 우리는 앞의 메시지에서 생명의 체험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온전한 한 사람의 세 부분이고 그들을 세 명의 분리된 개체들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생명을 알게 된다면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는 생명의 체험 안에 있는 한 명의 온전한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둘째 방면, 이삭의 체험, 은혜를 물려받음.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삭의 체험이라고 불리우는 체험의 둘째 방면에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삭의 체험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의 체험의 세 방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한 것, 하나님과 함께 교통 안에서 생활한 것을 이해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이삭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21장부터 28장까지의 그의 삶의 기록을 읽을 때 생명의 체험에 대한 어떤 것을 봅니까? 우리는 그가 부르심 받았거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했거나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이삭이 태어나 결혼했고 그 아들을 낳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삭의 기록에서 생명의 체험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이삭의 삶의 기록 안에는 은혜의 체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체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에서 계시한 것과 같이 온전하게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은혜에 대한 온전하고 완벽한 계시가 있으며 신약에서 은혜라는 용어가 되풀이되어 사용됩니다. 심지어 신약은 은혜를 언급함으로써 끝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구약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신약에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씀으로 끝냈습니다. 이삭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에 은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그 기록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것이 있지만 그것을 기술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삭의 체험은 창세기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가 가졌던 체험을 은혜의 체험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생명의 체험에 관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분리된 세 개체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의 생명의 체험의 방면들로 간주됩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생활하는 방면을 나타냅니다. 이삭은 은혜를 물려받고 은혜의 기업을 누리는 방면을 나타냅니다. 야곱은 선택되어 주님에게 다루심 받고 하나님의 왕자로 변형되는 방면을 나타냅니다. 생명의 체험 안에는 은혜를 누리는 누림의 방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고통받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로 울부짖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누림의 때가 아니라 고통일 때이고 십자가를 지는 때이며 우리의 누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는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단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한 방면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방면, 즉 누림의 방면이 있습니다. 성경적이고 체험적인 면에서 볼 때 은혜는 누림을 뜻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은혜는 누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아브라함의 방면과 이삭의 방면과 야곱의 방면의 세 방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방면에서 우리는 많은 누림을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받았고 확장되었지만 많은 누림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잃었고 롯은 그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엘리에셀은 거절당했고 그 자신의 노력으로 그의 후처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쫓겨났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이 돌아온 뒤 너무나 빨리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 상실의 방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매우 고통받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는 거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부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오직 손실의 생활일 것입니다. 손실은 다만 그리스도인 생활의 한 방면일 뿐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은 우리가 서 있는 손실 안으로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손실 안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의도는 우리를 은혜 안으로 누림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누림 안으로 이끄시려 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한 장애물이 있으니 그것은 자아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장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은혜가 그분과 함께 왔고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로 이끌려 왔지만 이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인 당신과 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의 체험을 가지기 전에 생명의 체험의 첫째 방면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에 충만한 누림을 가지려면 우리가 다루어지고 할례받고 잘라져야 한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할례받지 않았다면 이삭은 결코 태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할례 후에 왔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받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방문과 함께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문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이삭의 출생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방문하셨고 그 방문은 이삭의 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택하신 자들의 누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누림을 가지려면 자아가 없어져야 합니다. 자아가 없어졌을 때 이삭이 옵니다. 이것은 은혜가 온다는 뜻입니다. 자아를 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아를 없애려면 우리는 상실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기꺼이 버리겠습니까? 나는 자기 자신을 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가 올 수 있도록 그 전에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자아를 버리는 것은 우리의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면을 찾을 때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체면을 버려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다룰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버리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은혜가 올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받고 나서 이삭이 왔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우리에게서도 자아가 없어지면 은혜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버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아 너는 너 자신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의 은혜와 누림이 되기 위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그를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에서의 축복은 어느 정도 신약에서의 은혜와 같습니다. 축복과 은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값없이 주실 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다고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이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아와 전형적인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를 다루시게 했습니다. 우리도 같은 체험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르심 받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르심 받은 후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 속에 있고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내 육신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 후 나는 내 자신의 노력으로 육신을 십자가에 두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노력으로 행하는 것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켰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하여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내 자아는 십자가 위에 나의 육신을 두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은혜로부터 떨어뜨렸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과거 체험을 살펴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들은 후 복음에서 들은 것들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우리 스스로 노력했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받는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누림으로 부르심받았고 하나님의 누림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분의 모든 풍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누림을 아브라함에게서 보지 못하고 이삭에게서 봅니다. 우리 모두는 어쨌든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받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고 손실의 고통을 겪는 체험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참 아브라함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가 손실을 겪었을 때 놀라운 누림을 가졌던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실의 고통을 겪었던 반면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누림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동시에 어떤 누림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아브라함이었을 동안 또한 누리는 이삭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삭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기록 바로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의 기록은 아브라함의 기록과 섞여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기록되어 있는 곳에 이삭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생명의 체험 안에서 분리된 두 개체가 아니라 온전한 한 사람의 체험의 두 방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체험과 이삭의 체험이 다 필요합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당신은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나는 이것이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속에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손실 가운데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얻고 누립니다. 이것이 이삭의 체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삭 없이 아브라함만 가졌다면 아브라함의 기록을 보고 매우 실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고통받는 손실뿐이라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무엇이 좋은가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체험을 볼 때 우리는 나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은 손실의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제 이해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극적인 체험들은 이삭의 적극적인 누림을 위한 것이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는 축복받았고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얻도록 고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통받을수록 이삭은 더 얻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쌍한 아브라함, 당신은 다만 고통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고통으로 얻은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일 뿐 아니라 또한 이삭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형제여 당신은 항상 고통받는 불쌍한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나는 내가 또한 이삭이라는 것을 당신은 모릅니까? 라고 응수할 것입니다. 나는 얻기 위해 손실을 겪어왔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으로서 잃고 이삭으로서 얻습니다. 나는 다만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나의 이름은 아브라함 이삭입니다. 손실의 방면에서 나는 아브라함이고 얻는 방면에서 나는 이삭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받았고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으로 생활하기를 배워왔고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기를 배워왔습니다. 동시에 이삭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처음에서부터 얻었던 모든 것을 누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느 쪽의 체험을 더 귀히 여깁니까? 아브라함의 체험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체험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체험 없이 이삭의 체험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이삭의 체험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루시고 계십니다. 은혜에 관한 문제는 여러 해 동안 감추어져 왔고 숨겨져 왔고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은혜는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어떤 것이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것입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를 위해 일을 하고 살고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온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매우 깊습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는 좋은 차, 좋은 직업, 좋은 아내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는 것이나 가지는 것이나 일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존재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의 존재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구절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과 함께 든다면 은혜가 오직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라 더 이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바깥에 있거나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위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성분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계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들 바깥에 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바로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살고 일하고 일들을 행하기 위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스스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아,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것이 내 안에서 역사에 들어가서 너로부터 역사에 나오기를 원한다. 너는 나의 방문 없이 이스마엘을 낳았다. 나는 하늘에 있었고 너는 땅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는 나와 상관없고 나의 방문과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결코 그를 인정하지 않겠다. 어느 날 나는 사라를 방문할 것이고 나의 방문은 이삭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나는 오직 그만을 인정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의 방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문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심지어 우리를 위해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오직 이런 사랑만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은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방문에 의한 사랑이 이삭입니다. 당신이 겸손하든 교만하든 성격이 비뚤든 정직하든 그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문에서 나오지 않고 당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은혜에서 나오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말해야 합니다. 오 주님, 나는 당신의 방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일 당신이 나를 방문하지 않은 채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행하시거나 나에게서 무엇이 나오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미워하거나 사랑하지도 않고 겸손하거나 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방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문이 실질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할 때 그것이 은혜의 누림입니다. 우리가 본바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은 단체적 표현을 갖기 위해 그분 자신을 단체의 사람 안으로 역사에 넣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의 근본 개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안으로 들어가려는 목적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연적 자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심지어 우리의 생활이 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이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를 잘라야 하고 우리를 다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가 개선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해지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더 좋은 사회를 원하신다면 그분은 단지 더 좋은 사회라고 말씀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런 사회를 생기게 할 것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위해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역사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나는 다만 당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당신의 거처를 짓고 당신이 내 안에서 살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당신에게 나를 열어드립니다. 주님, 당신이 사소서. 나는 당신이 사시는 것을 누릴 것입니다. 당신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을 하실 때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것은 놀랍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이 오도록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우리가 우리의 누림으로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그분 자신의 온전한 체험을 가지도록 우리의 전형적인 것을 다루는 것입니다. 나는 50년 가까이 많은 누림과 많은 고통을 체험한 결혼 생활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종종 나는 내가 그분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나는 주님에게 가서 장담하면서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가장 좋은 남편이 되겠습니다. 결국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가서 나의 모든 실패를 고백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체험한 후 나는 행복했고 가장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 다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한 번 더 실패했고 이 오르막과 내리막의 체험은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그 후에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많은 밤과 아침이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에 대해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단지 몇 시간만 기다리면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여러 해를 지나는 동안 나는 낮과 밤들, 밤과 낮들을 지나왔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계시를 얻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는가? 그리스도는 당신의 은혜가 되기 위해 여기서 기다리고 계신다.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당신에게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오셔서 당신의 일을 하시고 나를 위해 가장 좋은 남편이 되소서. 이것은 당신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맡기셨고 나는 그 맡겨진 것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루시기를 청합니다. 주님, 당신은 가장 좋은 남편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으로 인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항상 가장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오늘 바로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일 뿐 아니라 아들 하나님, 그 영 하나님이십니다. 더욱이 그 영 하나님은 은혜의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생명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각양의 은혜, 모든 은혜에 족한 은혜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이런 은혜이시며 이 은혜는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습니다. 은혜는 그 영으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입니다.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과 우리의 생활로까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이 되시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그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모든 서신들은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로 끝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성령이라고 부르든 생명의 은혜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은혜는 우리의 영 안에서 살아있는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영 안에서 우리의 은혜와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 신성한 실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누림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 자신을 살아내실 때 이 생활이 또한 우리의 누림입니다. 밤낮으로 우리는 우리를 통한 그분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고통받습니까? 천연적인 사람, 자아, 이기심이 여전히 있어서 그것들이 다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헛되게 다루지 않으심을 인해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누림이 되시는 그분을 우리로 더욱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부서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 즉 손실의 고통과 얻은 것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 얻음은 바깥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주하시는 분, 즉 은혜의 성령과 생명의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의 외적인 면으로 주시는 선물은 모두가 기꺼대야 축복일 뿐입니다. 이 선물이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 우리 안에서 생명요소가 될 때 그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은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단지 바깥의 축복일 뿐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 아니라 그분의 죽음 후에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생명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왔고 그것은 은혜, 즉 우리의 누림이 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지 그분의 축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까? 은혜입니까? 신약에는 너희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약은 되풀이하여 너희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출생, 아브라함의 천연적인 강함과 자기 노력이 하나님에 의해 다루심 받은 후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은혜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의 출생은 사라로 대표됩니다. 장세기의 기록은 기한이 이를 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전형적인 생명의 노력이 끝날 때 그것이 생명의 때입니다. 생명의 때의 은혜 안에서 어떤 것이 태어납니다. 은혜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생명은 은혜와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생명의 은혜라고 불리옵니다. 은혜 안에서 자람, 이삭은 은혜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는 태어났고 성장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자랐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성장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과수원에서 사과를 키우는 농부같이 하나님은 이삭을 그분의 과수원에 있는 나무처럼 키우셨습니다. 이삭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에 의해 계시되고 고린도전서 3장 2절과 6절에서 바울에 의해 계시된 것처럼 먹이는 것과 물 주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음식과 생수가 되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는 가운데에서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풍성은 생명 안에서의 자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릴수록 우리는 생명 안에서 더욱 자라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 기업이 됨, 이삭은 또한 은혜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풍성을 이 유일한 상속자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누림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모든 누림은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순종함, 이삭은 또한 은혜 안에서 순종했습니다. 과거의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나는 어떻게 청년인 이삭이 그렇게 순종하였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그가 은혜로 적셔졌기 때문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은혜 안에서 절대적이었고 그의 순종도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공급에서 나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안에서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이나 참을 수 있도록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되라고 말했습니다. 은혜는 만물까지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부터 떨어져서는 안 되고 은혜에 의해 굳게 되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참을수록 우리는 더욱 은혜의 공급을 받고 은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음. 이삭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의 풍성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풍성을 이어받기 위해 어떤 것을 할 것을 요구받지 않았고 기업을 위해 어떤 것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신약에서 믿는 이들이라 불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상속자들이 되고 신성한 충만의 모든 풍성을 우리의 누림으로 이어받도록 우리를 은혜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삭과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누리고 물려받은 이삭과 같아야 합니다. 은혜를 물려받음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열고 은혜의 누림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의 노력을 끝내야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물려받음. 이삭은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모든 것을 물려받았을 뿐 아니라 좋은 땅과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씨인 그리스도에 대해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도 물려받았습니다. 이 약속은 사실상 하나님이 단체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땅 위에 왕국을 갖는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좋은 땅과 씨는 모두 하나님을 위한 땅 위에 왕국의 형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 왕국에서 하나님은 씨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그 씨 안으로 들어가시어 그 씨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고 이삭이 물려받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은 실현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온전히 표현되실 것입니다.